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제 2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봉선 이동본당 보좌 정일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3절, 45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며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을 들은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을 두고 한 비유임을 깨닫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군중이 두려워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살펴보면 포도밭 주인, 소작인대, 종대,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수확철이 되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면 포도밭 주인이 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 흔히 지주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땅만 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주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망루를 세우고 소작인들에게 빌려줄 농기구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이후에야 소작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농장의 경우 나무가 자라야 하기 때문에 약 5년간은 소출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약 4년에서 5년 동안은 지주가 온전히 소작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어야 했습니다. 즉 지주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작인들이 나무를 가꾸기는 하였지만 그 모든 배경을 준비한 지주가 있었기에 소작인들이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주가 소출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소작인들의 경우 지주의 지원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확물이 나오니 욕심이 생깁니다. 지주가 지원해준 것들을 모두 잊고 자신들이 땀 흘려 만들어낸 소출이라며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지만 소작인들은 종들을 죽여버렸고 이에 아들도 보냈지만 아들 역시 죽여버립니다. 오늘 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을 위해 터전과 민족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반이 다져지자 하느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을 무시하거나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마저 박해하고 없애버립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일군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고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마련해 주신 분이 모든 이의 지주이자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존경하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은총 속에 태어났고 은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사순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1장 41절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아민.
1분 교리 수용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란 죄와 악의 상태로부터 은총과 선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회개는 그리스도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곧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느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회개함으로써 죄와 악의 세력 속에 물들어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 인간은 죄 속에 살면서 불안하고 비겁하고 추락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의 비겁함, 이기심의 잘못을 뉘우치고 떳떳한 마음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한길사에서 펴낸 책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에서 공선옥 작가가 쓴 밥을 가는 먼 길 함께하겠습니다. 언젠가 경북 봉화 땅에 간 적이 있다. 거기 예쁜 소년 둘이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이제 13살, 14살 연년생 형제는 할머니와 고추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고 그들 가족의 생계수단은 오직 산비탈 밭에 일군 고추뿐이었다. 소년들은 학교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고추밭으로 달려갔다. 소년네는 고추를 팔아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학비로 썼다. 그런데 소년네가 먹는 밥은 쌀밥이 아니었다. 쌀과 감자와 조가 반반씩 섞인 밥이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다음에 갔을 때 소년네가 먹는 밥에는 쌀이 섞여 있지 않았다. 조와 감자만으로 이루어진 밥을 소년네는 먹고 있었다. 말하자면 지난번 내가 본 밥은 특별히 손님이 왔을 때만 짓는 밥이었다는 걸 나는 그제서야 알았던 것이다. 소년네를 어느 사진작가가 잡지에 소개했다. 세상에, 이 시대에도 감자밥, 조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 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소년들의 집에 왔다. 그런데 이 소년들이 도움을 주고자 온 사람들을 거부했다. 아니, 사양했다. 이유는 단 하나. 도움을 받아 쌀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절대로 조밥, 감자밥 먹기 싫어질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쌀밥을 먹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해주시는 조밥, 감자밥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라고. 우선 먹기에는 쌀밥이 좋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는 조밥, 감자밥이 더 소중하다고. 소년들에게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할머니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냥 할머니였다. 소년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쌀밥도 먹고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할머니 사랑을, 더 나아가 할머니 존재를 잊어버릴 게 겁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 경북 봉화산골의 그 소년들이 내게 가르쳤다. 밥은 사랑이라고. 아무리 조밥, 감자밥이라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밥이니 그게 어찌 사랑 없는 쌀밥보다 귀중하지 않겠느냐고. 그리하여 소년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쌀밥의 길을 거부하고 오늘도 조밥, 감자밥으로 가는 먼 길을, 그 거친 길을, 그 험한 길을 다박다박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칠고 험하지만 당당한 길을.
스키 수도원 수사님들 목소리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가입니다. 제목은 주님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도다 입니다. 반주곡이었죠. 수사님들의 목소리로 러시아 정교의 성가. 주님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도다 감상해 보셨습니다. 안톤 브루크너가 1882년도에 작곡한 팔성부의 마단조 미사 후에 있는 신앙고백 니케아 신경을 스투트가르트 칸마 합창단과 독일 브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제임 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밤비노 예수 소아병원의 어린이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위한 위로와 조언을 담은 그림을 정성스레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황님,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우제니오가 살뜰히 적었습니다. 알렉스는 장난기 섞인 조언을 했습니다. 교황님, 플레이스테이션을 선물로 받으시면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밤비노 예수 소아병원의 어린 환우들이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입원 생활을 잘 보내는 방법을 담은 다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바라볼 수 있는 밤비노 예수 소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귀여운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황님,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이 멋진 풍경을 보세요. 교황님의 집도 보인답니다. 줄리아는 웃는 얼굴의 태양과 성 베드로 대성전이 창밖으로 보이는 그림을 정성껏 그린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뿐 아니라 교황의 쾌유를 빚는 따스한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니코는 교황님을 위한 저의 작은 기도라는 글과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알렉산드로와 그의 엄마 올가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황님, 조금이라도 이번 생활이 편안하시길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클라우디아는 교황의 손을 잡고 있음을 그렸습니다. 저와 교황님이 함께해요. 줄리아와 에우제니오 등 6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병원에 계신 교황님을 생각하면 저희 마음도 아파요. 아파하는 교황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 말씀드려요. 힘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희 모두 기도할게요. 라고 교황에게 동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도 방문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국방군 757 항공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며 4일간의 인도 방문을 큰 성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록슨 총리는 제한된 직무 축소는 국방의 운영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록슨 총리는 이 구조조정이 불충분한 투자 때문이라는 어떤 주장도 거부했으며 지난 예산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입했고 다음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국방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GDP의 약 1%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정부는 몇 주 내 발표될 예정인 국방능력계획에서 상당한 예산 증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협회는 목요일 국방군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하며 약
300 이런 게 민간 직무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군 대변인은 전체 인원수는 이미 공석인 직위와 새로 창설되는 직위를 고려하면 약 80명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국방대변인 페니 헤네라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게 직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ACC 임원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직의 직장 문화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ACC 이사회 의장인 트레이시 배튼 박사는 스터프의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는 ACC의 직장 문화, 직원 경험, 부적절한 행동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검토는 그린당이 ACC 장관인 스콧 심슨에게 보낸 편지에 3명의 여성 직원들이 임원진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조직은 그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됐습니다. ACC 최고 경영자 매건 메인은 모든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 독립적인 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당은 이러한 우려가 해결되는데 지연이 있었음을 비판하며 불만 사항이 즉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란은 또한 ACC 부대표 존 버넷에 대한 불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과 이해상충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가 연관된 MBI 헬스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부여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베넷은 직무에서 물러났으며 그의 행동과 다른 ACC 부대표인 레나타 블레어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0.7% 성장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설계한 경기 침체의 끝을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까지 예상되는 공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인포매트리스 수석 예측가인 가레스 키어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금리 인하는 아직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이 분명하지만 중앙은행이 계속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과도하게 자극할 위험은 아직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키이뱅크 경제학자 서브리나 델가도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기준금리 추세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은행이 전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GDP에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 빈도 높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팩의 수석 경제학자인 켈리 에커홀드는 이번 수치에서 나타난 예상 이상의 증가가 실제며 이는 중앙은행이 이전보다 경제 내 여유 생산 능력이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4월에 예고된 0.25% 인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3%, 세 번째 0.25% 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농업 생산과 관광 지출의 개선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서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광범위한 척도인 국내 총 생산은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0.7% 증가해 1년 전보다 1.1%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의 역성장 이후 분기별 성장률은 0.3%, 연간 성장률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카트리나 뉴베리 대변인은 외국인 방문객의 지출 증가로 숙박, 레스토랑, 바, 운송, 차량 고용 등 관광 관련 산업 활동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률의 확인을 환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과 윈스턴 피터스가 해외에 있는 동안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시모어는 소폭의 성장을 여름의 맑은 끝이라고 부르며 추가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시모어는 이 회복세가 강력하고 지속되려면 정부는 계속해서 자체 지출을 억제해 다른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축하할 일이 아니며 뉴질랜드 국민은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건설업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정부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취소함으로써 전체 경제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채용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공고의 광고 급여 상승률이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크의 광고 급여 지수는 0.7% 상승으로 거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연간 성장률인 2.6%와 비교하면 2년 전 최고치인 5.1%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크의 담당 매니저인 롭 클락은 과학 및 테크놀로지 일자리가 전년 대비 7%, 분기별로는 1.4%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일자리의 광고 연봉 증가율은 지난 한 해 동안 6.3%였으나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0.9%로 떨어졌습니다.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광고 연봉 상승률은 5.2%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0.4%로 하락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연관 광고된 연봉 성장률이 4.3%였으나 분기에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시크에 따르면 일부 대형 산업의 광고 급여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과학 및 기술과 같은 일부 소규모 산업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광고 급여는 오클랜드는 전분기 대비 0.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캔터베리와 나머지 북섬의 광고 급여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나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려는 일부 고객들은 요금이 두 번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상업위원회 커머스 커미션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업계의 전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질랜드인의 30%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커미셔너 트리스탄 길버스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프로토콜이 부족해 현재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 문제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중 청구, 예상치 못한 요금 및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이란 소비자가 경쟁 상품과 공급 업체 간의 변경 장벽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보고 변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공급 업체와 협력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나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 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보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영국의 대표 작가 클라이브 루이스가 가족 문제로 근심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산에서 10마일쯤 떨어져 있을 때에만 그 산이 푸르게 보이는 것처럼 가정도 그 안의 사정을 모를 때만 평범하게 보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클라이브 루이스의 편지글처럼 막상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저마다 사연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가정 안의 문제들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면 더 늦기 전에 지혜로운 해결법도 함께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님과 함께 한국가족문제에 특화되어 개발한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한국의 사회환경과 가족문화에 특화된 맞춤형 가족치료 모델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바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가 무려 30년이라는 긴 연구를 통해 완성한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세계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패밀리 프로세스의 그 교수님의 그 한국의 통합적 가족 치료 모델이 그 실려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좀 패밀리 프로세스라는 저널이 어떤 저널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그 패밀리 프로세스라는 저널은요, 가족 연구 분야에서 많은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연구 중에서도 가족 치료 분야에서는 패밀리 프로세스가 1위입니다. 그 패밀리 프로세스는 역사가 64년 된 거고, 가장 사람들이 실리고 싶어 하는 저널이라고 보고, 또 이 저널은 억셉트율이 한 27 내지 28%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논문 네 편을 투고하면은 한 편 정도 억셉트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 꿈이 30년 전에 가졌던 평생 꿈이 제가 많은 한국 가족 문제를 가족들을 보고서 거기서 한국 가정에 맞는 가족에 맞는 가족 치료 모델을 패밀리 프로세스에 실리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과 딸을 함께 팍스 패밀리 테라피라는 모델을 갖다가 개발하는 게 제 일생의 꿈이었고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패밀리 프로세스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권위 있는 근데 사실 그동안 어쩌면 가족 치료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생각해 봐도 한국에서 개발된 이론보다 이론은 거의 없고 다 이제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의미로서의 그 한국형 그
통합적 치료 모델, 가족 치료 모델 그 교수님 개발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제가 개발한 그 한국 가족 치료 통합적 가족 치료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이 가족 생활 주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가족 생활 주기상에서 항상 사건이라든지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촉발 요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촉발 요인이 있기 전에 그 잠재적 요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잠재적 요인에는 제가 보니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의사소통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요거 두 개는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전 인간사 가족 모든 공통적인 요인이고
네.
우리 제가 개발한 그 통합적 가족 치료 모델의 차이는 다른 모델과 차이는 한국에서 오는 한국의 유교 문화하고 집단 문화에서는 문화에서 오는 효.
효.
예. 효로 인해 가지고 효자들이 보면 배우자들이 부인들이 보면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히면서 뭐가 나오냐 화병이 생깁니다.
네네네.
그러면 보통 그 화병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저한테 오는 그 내담자들이 부인들이 무슨 질환이냐 보면 보통은요 자궁하고 그다음에 유방하고 갑상선에 호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경우가 또 류마티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저의 모델의 핵심은 촉발 요인과 잠재적 요인이 있는데 이 잠재적 요인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와 상관없이 전이하고 의사소통 공통적인 거고
네네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 그 유교 문화에서는 효 이게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많은 경우 효자로 인해가지고 부인들이 우울증과 함께 신체적 질환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듣기에도 한국에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효라는 것도 조금 되게 그 미국이나 서양 문화에서는 잘 없는 거긴
그렇죠.
하지만 또 하나 뭐 정.
네, 정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
네.
그 화병이라는 거는 사실 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없어서 그냥 그 제가 듣기에는 뭐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제 화병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한글로 기록해서 그 나와 있는
예.
병으로 이제 아예 취급을 해버렸다고.
예, DSM-5라고 해가지고
예,
정신질환
예.
쪽에 통계 편람에 보면 한국 고유한 정신적
그렇죠.
질환으로 화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고유하다는 거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을 또 외국 사람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병도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고
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한 효. 그런데
네.
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유럽에서는 유럽이나 그 서양 문화에서는 효라는 것이 그렇게 세진 않고 그냥 집안 전통 이런 것은 세긴 하긴 하지만
네.
효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이 효가 한국적인 특성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동남아시아권의 그렇죠. 그 것으로 봐야 될까?
네. 저는 그것들이 서양 문화하고 아시안권 문화하고 이 차이라고 봅니다.
네.
서양 문화는 개인 집단 개인 중심적이고
네, 네.
지금 아시아권은 다 집단 중심.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그 집단 중심적인 걸 인해 가지고 가족이라는 거에 개인이 파묻힌다는 거죠. 그러나 서양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 개인 중심 개별화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 외국에서도 가족 치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거기가 접근하는 방식과 한국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외국, 그러니까 서양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한국은 끈끈하다.
그렇죠.
라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긴 하는데 외국적 그 모델하고 그 한국적 모델을 많이 적용했을 때에 좀 어떤 그 내담자가 느끼기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이제 1995년대 유학을 마치고 와서
네네.
이제 가족 치료를 실시하는데
네네.
제가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제가 배웠던 미국식의 가족 치료를 갖고 상담해 보니까 많은 가정을 상담해 보니까 대부분 효자들이 문제예요.
이거 참 어떻게 되지?
이 효자들로 인해 가지고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데 그 문제가 어디로 가냐? 자녀 문제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효 문제라고 부부 갈등이 오게 되면 자녀들 중에 이제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타겟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네네.
거기서 이제 전이가 발생되는데 그거는 제가 점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도 좀 없다고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좀 독특한 그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갈등?
예.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도드라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중간에서 역할 못하는 아들이자 남편.
그렇죠.
딱 그것이 딱 모델상이긴 할 것 같긴 해서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가족 치료라는 개념과 개인 치료 아까 얘기했던 서양의 개인 주의에서 그 두 가지 차이가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네. 좀 다르잖아요. 예. 왜냐하면 상담을 받는 게 가족 전부 다 가는 거는 그것이 가족 치료냐? 네. 안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가족 치료냐?라고 네. 이게 되게 의문스러우실 분들이 있어서 네. 그걸 약간 구분해 주신다면
일단 이제 개별 심리 치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울증 환자의 그 근본이 개인 심리적인 문제라고 초점을 놓는 게 개별 심리 치료죠.
애당초의 근원인
개인 문제다.
개인 문제다라고 네. 접근하는 것이
상담자하고 개인 내담자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네. 변화를 저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네. 거기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1940년대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 치료가 발생된 배경에는 사실은 조현병 환자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모델 중에서 MRI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Mental Research Institute라고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003년도에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그 MRI 모델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핵심을 뭐로 보냐면 이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서 더블 바인드 메시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거 이중 속박 이중 구속 메시지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뭐 성적이 떨어졌다. 떨어졌을 때 엄마가 화가 난다. 또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나가.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나간다고 때려요.
네. 그리고 안 나간다고.
네. 그다음에 또 공부를 못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가 너 이거밖에 못하고 또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엄마가 지난번에 나가라고 했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맞았으니까.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안 나가면 또 왜 안 나가냐고 내 말이 말 같지 않냐고 때린다는 거죠.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역기능 저 더블바인드 메시지라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조현병 환자들은 일관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녀가 이래도 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래도 뭐라고 꾸중 듣고 저래도 뭐라고 꾸중 들었을 때 맛이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조현병 환자라고 보는 거고 그건 네. MRI 모델이고 머레이 보엔의 가족체계 이론을 보면 이 분화가 안 된 엄마
네.
그러니까 긴장과 늘 불안한 만성 불안을 갖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우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간섭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애를 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밀착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현병 환자가 발생된다라는 게 머레이 보엔의 가족 체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사실 개인 치료로 시작했다가 네. 결국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타인과 관계 드러났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 전에 그가 성장하면서 부모나 그 가족들하고의 가지고 또 문제들이 그 결국은 이제 외부로 나와서 터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가족 치료가 전반적인 것이 다 가족 치료가 아닐까.
그렇죠.
결국은 개인 치료가 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리고 가족 치료 전부 다 좀 가족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치료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개인 치료 갖고는 한계를 그렇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지금 ADHD, T장애 그렇죠. 공황장애, 뭐 섭식장애 이 그렇죠. 모든 게 제가 치료를 해보면 결국에 대상과 관계에서 오는 거기서 온 문제가 발생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소통만 잘 되더라도 우울증 같은 건 확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새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요새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까지 대화를 했는데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니까 도드라지니까 의사소통론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리어 가르쳐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MRI 모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효과가 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 아니면 정신과를 다녀온 환자들이 결국에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 여기저기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그 위에 가장 표면적인 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창작해내는 게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그거는 자기 부모 에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양육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림이 부릅니다. 위로.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태영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통합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 이렇게 해주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반대로 또 그 안에서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또 촉발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네. 아까 전에 이제 다른 부분은 똑같다. 이제 네. 전이나 그다음에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그 효라는 거를 네.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 그러면 사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네.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한테 효를 안 하는 것이 네. 너의 치료의 방법이다라고 네. 자칫
고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야, 효자가 되지 말자라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 가족생활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가족생활주기라는 건 뭐냐면 네. 보통 한 뭐 6단계, 8단계, 지금 한 7단계로도 나누는데 학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독립된 성인, 젊은 성인 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신혼초 부부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이제 노년기 단계가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가족 그 생활주기 단계 단계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더라도 뭐 창세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건 공간적인 분리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아마 성당도 그럴 거라고 보고 가족 문화가 부모한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부모한테 갖고 있던 끈끈한 거를 이제는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 지금 제 세대들 정도 이상의 부모들은 지금 사람들은 부모의 굉장히 끔찍한 그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의무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생활 주기에서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 중심이 아니고 배우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자하고 자녀들 중심으로 일단 그 비율로 보자면 5대5가 아니라 최소한 6대 부모는 4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족생활 주기 이상에서 오는 거고 그게 또 성경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제가 힘들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그 95년부터 상담을 시작했을 때 네. 대부분이 모든 한국 가정 문제는 지금 부모와 해결되지 못한 감정.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밀착되거나 또 지나치게 단절된 관계들이 있거든요.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히 효자들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로 보게 되냐면 부인이 친정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부인이 그렇죠. 친정 엄마,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또 배려받지 못한 게 남편이 효자로 인해 가지고 부인을 시어머니보다 덜 우선시하면 부인은 자기 친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남편한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은 또 자녀한테서 엄마 아빠 모습을 띈 애가 나오는 거죠. 그게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경로를.
네. 왜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효라는 것도 따지고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말로 아까 했던 전의의 네. 확대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게 충분히 그 뭐 끊고 맺음이 안 되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또 그것을 또 타인에다가 또 전이시켜서 네. 계속 어쩌면 그런 부분으로 네. 나타나는 모습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이게 사실 요새 어떤 이게 한 40대나 그 정도 그러니까 부모와 부부로서 지내는 사람들 볼 때는 좀 아 그건 옛날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요새 사회 교과서에는 대가족이나 핵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요새 뭐 그 송길령 씨가 표현 나온 것 봐서 2, 3년 전에 나왔던 핵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사람도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예. 그래서 너무 아주 심하게 단절되어 있는 또 있으니까요.
예.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 보통 뭐 외동아들, 외동딸, 자녀 하나를 해서 물론 그 개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고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옹소 간 갈등이 있거든요. 장모하고 사위 갈등.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지금 원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이
그렇죠.
배우자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두 사람이 충돌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고 자기 엄마 아빠가 충돌했을 때 그 엄마 방식 또는 아빠 방식 때로는
그렇죠.
두 개 섞입니다. 그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더 불거지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그 문제가 증상이 더 악화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네. 각자가 다른 어떤 생활 방식과 패턴으로 살다가
그렇죠.
뭐 사랑한다는 것으로 함께 했지만 그 방식을 서로 간에 버리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간직한 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만 어느 부분은 아예 집안 그 분위기상 아예 반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갈등들이 계속 그 처음에는 뭐 사랑하니까 참는다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화를 내고 뭐 불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넌 뭘 배운 거니? 라는 이런 말 표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근데 요새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코로나라는 사건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담 쪽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 게 단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단절을 하는
네.
경우들이 가족 안에서도
네.
아니면 이제 아니면 지금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 모습이 효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상 아니 극단적으로 간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아, 예. 아, 제 모델을 이제 적용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제가 뭐 시간이 가능하면 한 세 케이스 정도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서 아, 남편이 교수인데요. 부인이 남편을 저 폭행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왜 와이프가 자기를 폭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상담을 통해서 알고 싶고 자기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맞고 살면서도. 그런데 그 부인은 상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였냐 봤더니 이 남편이 13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외국에서 교수를 했었어요. 그다음 한국에 이제 모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케이스의 촉발 요인이라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교수 됐을 때 영국으로 왔었어요. 영국에 교수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모처럼만에 왔으니까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자기 와이프 눈도장 한번 찍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한테 아, 종알종알종알, 야, 오늘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일로 바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와서 엄마를 지지하면서 당시 왜 엄마한테 그랬냐면 이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싸우는 거죠. 왜 너는 네 엄마 얘기만 듣냐. 억울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핵심이 뭐냐. 이 부인이 자기 엄마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외도를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외도할 때마다 딸한테 큰딸이었거든요.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었고 큰딸한테 그 불편한 감정 아빠의 부정적인 걸 다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뭐냐면 엄마는 온순해요. 유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들 둘이 다 엄마를 닮은 거예요. 유순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딸이 아빠를 닮았어요. 다혈질이야. 그러면 이 아빠에 대한 엄마 대리 전쟁을 딸이 치른 겁니다. 그러면 이 엄마나 아들들, 남동생들은 치사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투사가 돼가지고 이 투사라는 게 이런
그
프로젝션이 아니고 투사.
아, 싸운다고.
싸우는 투사가 돼가지고 아빠랑 강대강으로 부닥친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이 아빠가 이 딸한테 뭐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문제야 우리 집에선. 너만 바뀌면 돼. 너만 조심하면 돼. 근데 이 와이프,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 부부 갈등하면 당신이 문제야.
아.
당신만 우리 집에서 입 닫고 있으면 돼.
아.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굴 연상하겠습니까? 자기 친정아버지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편한테서 누굴 보냐. 자기 친정엄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피해. 자기 시어머니와 갈등해서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한테 또 뭐가 있었냐. 사실은 엄마한테 13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로서 효자 노릇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남편은 솔직하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너무 셌다는 거죠. 어떨 때는 밀착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양가 감정을 느낀데 그 강한 엄마를 누구한테 느끼겠습니까? 와이프한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여전히 부인이 친정 아버지한테 해결되지 못했고 또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 문제도 있고 그게 남편한테 지금 와 있다는 거죠. 부인 남편은 또 하나 센 엄마한테 질렸는데 좀. 그렇지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효자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한 엄마를 와이프한테 본다는 거죠.
약간 느낌이 얘기 들으면서 누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자기가 결혼한 이유가 자기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더 심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말표, 이 안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단어가 옛날에는 큰 사건에만 있었던 단어 생각했는데 이제 일상삶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트라우마라는 것도 어떤 큰 사건에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그것만 생각했겠지만 좀 요 얘기만 들어봐도 그 남편이란 존재와 아내란 존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 또 자기가 기억하는 아빠를 상대방한테 투사를 하면서 그거에 딱 떠오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그쵸.
그 사람인 것처럼 그 단어, 뭐의 모습, 그의 약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바로 반응하는 그때는 내가 약해서 내가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표출하고 살리라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사실 각자가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각자가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표출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이 케이스도 이 부인이 시어머니와 갈등해서 남편이 편 들어줬을 때
그렇죠.
이 남편이 쓰는 당신의 문제야.
그 단어.
우리 집에서 그게 자기 아빠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그렇지. 발견한 공식. 그러면 그랬을 때 아빠를 누구로 보냐? 무의식적으로
자기
남편을 누구로 보냐? 자기 아빠를 연상하고 또 자기 일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엄마하고 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이고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렌즈 또는 도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가족 치료에서는 이 개인 부인의 개인 상담을 통해서 친정과 걸려 있는 문제와 지금 남편과 걸려 있는 문제 이면에 시댁의 문제를 다 훑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탐색해주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그때까지는 개인 상담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남편 또한 또 남편이 부인한테 걸려 있는 문제는 부인이 지금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하고 걸려 있는 게 당신이 지금 당신이 분리 안 된 엄마로 인해 가지고 이걸 같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다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고 그 엄마 아빠들이 충돌했을 때 쓰는 그렇죠. 방식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구스타프 르봉의 국민의 심리학의 책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민족혼, 민족 정신이라는 게 이게 1, 20년, 1, 200년 된 게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다는 거죠. 민족 정신, 민족혼이라는 건 이건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가족 치료하면서 뭐를 느끼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도 그 어떤 사람이든 내가 개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원가족에서 썼던 방식이고
그렇죠.
그 엄마 아빠 방식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썼던 그렇죠. 방식 대대로 내려오죠. 결혼해서 섞일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 있는 것에 표현하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다른 사람 결혼하게 되면 서로가 또 학습된 것이 또 융합되면서 또 다른 학습을 만들어내고
예, 네. 근데 저는 그거를 학습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저는 유전인자로 봐버려요.
아, 아예.
예, 네. 그런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아들 내외하고 이제 저기 강원도 여행을 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아들이 다리도 다쳐가지고 저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아들이 아빠는 저 며느리 옆에 앉아. 엄마는 내 옆에 앉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2살짜리. 그러더니 제가 하란 대로 해야죠. 예, 나이가 들면 이제 아들이 성인 아들이 하라면 하란 대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기 우리 아들이 달라스에 있거든요. 네. 달라스 같은 우리 큰 손녀가 나왔어요. 네. 둘째 딸이 2살이었던 애가 네.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 손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빠 옆에 앉아. 할머니, 할머니는 내 앞에 앉아. 지혜비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거는 학습된 게 아니라, 야, 이건 유전인자다, 유전인자. 상담을 하면 할수록 유전인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아이고, 그 베드로가 불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기질을 못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오로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자기 집안의 의사소통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효과적이지 않다. 그 방식은 상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우구스티노도 이런 말을 했죠. 본성을 바탕으로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은총 때문에 본성이 바뀌진 않고
안 되죠.
본성을 바탕으로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통해서 네. 어쩌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참 알면서도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 그래서 난 저런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근데 결국은 결혼한 사람?
당연하죠.
그렇게 또 만나고.
알코올 중독도 좀 마찬가지고요. 외도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폭력 자살까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네. 같은 경우에는 이혼 가정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면 네. 그 이혼한 그 가족을 봤을 때 네. 그 이혼한 그 가족사를 보게 되면 그 부모도 이혼을 했고 또 둘이 지금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도 네. 같이 살았고 이 아들이 성장하기 전, 성장할 때까지 예. 지금도.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이혼을 해서 우리는 좀 그럴 수 있죠. 너희들은 좀 잘 커라 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아, 결국은 보고 배운다는 말 표현이 네.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하면 자살도 네. 자살 유가족들도 보게 되면
다 올라
다 거기 있어요. 이제 연결이 다
그럼요.
되잖아요.
조현병도 그렇고
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돼
다 연결되어 있다는 네. 것 사실 그런 면에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한국은 그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더 도드라질까? 그러니까 왜 이 가족과의 그 끈끈함이라는 네, 것이 네. 외국도 좀 있긴 하잖아요. 약간 네. 독일 예를 든 것처럼. 네. 근데 왜 한국형 모델은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봤을까?
아, 그거는 이 한국 문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주의고 유교주의적인 문화고 가족을 굉장히 중시한 문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 내에서 개인을 갖다가 중시하지 않습니다. 묻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튀면은 가족에 어떻게 보면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가 다 그렇더라고요.
아시아 문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학술대에서 발표해 보면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또 다른 아시아 민족이 효 문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패밀리 프로세스 실린 이유는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동양의 한국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예. 문화권.
문화권이지. 유교주의하고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서양하고 차별화된 것. 그래서 그 미국에 제가 저를 심사했던 그 세 명의 학자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뷰어들이 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디터가. 아, 그래서 보면은 그 점이 아마 두드러지게 부각됐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마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저 논문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런 그 서양 문화, 동양 문화 하면서 비교하는 영상도 많고 네. 책도 많고 하잖아요. 네. 네. 왜 그러면 이제 뭐 집단 문화고 여긴 개인 문화다 솜씨하면서 뭐 우리가 단정히 얘기하면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외국 사람은 자기 위주로 설명하는 그렇죠. 반면에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 개념으로 그렇죠. 설명을 많이 하면 이런 식으로 차이를 얘기하는데 예. 사실 이 모델이 지금 나왔다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동양이 엄청 다르다라고 예, 예. 하면서 그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예. 결국 개인한테 내밀한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서양식의 모델을 갖다가 예. 썼다는 것 자체가 예. 그걸 또 치료의 목적으로 예. 썼다는 것 자체가 예. 근데 그 치료가 그 사람을 아예 파악하지 못한 예. 치료 방법을 이게 맞다고 썼다는 거고 지금 그것이 이제 와서 예. 모델링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동안 이 사람들은 아. 뭐지?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왜 네. 나는 동양 사람인데 치료 방식의 그 핵심은 서양식이야.
예. 네.
그래서 너무 그게 네.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시대만 해도 젊었을 때 저는 꿈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를 기여할 것인가를 이 화두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1,500가정, 저 1,500가정 내에는 예를 들면 조현병 자, 우울증, 조울증, 섭식장애, 집단 따돌림, ADHD, 요즘 많습니다, ADHD, 성인 ADHD, 틱장애, 그 다음에 섹스리스 커플, 성기능장애, 뭐, 여러 가족 안 다뤄본 사람이 없고, 저의 범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뭐, 파출부, 도배하는 아줌마서부터, 우리나라 탑에 있는 그 대기업 회장,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 판검사, 이런 사람들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발견되는 게 한국에 있어서는 아, 이 직업과 학력과 상관이 없이 아,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원가족에서 분리 못 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옹소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은 지금 딸이 친정 엄마하고 또 분리한 데 문제인데 요 문제는 뭐냐 친정 엄마 아버지가 보통 부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 사이에 또 딸이 분화가 안 된 이 분화라는 게 뭐냐면 머레이 보인의 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분화. 자아 분화는 건 자아는 정서적 자아, 감정적 자아하고 이제 지적 자아가 있는데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요 머레이 보인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이성이 예,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성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건 분화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분화가 안 된 사람들이 수준, 분화 수준이라는 게 계속 내려와요. 마찬가지로. 그게 분화 수준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이 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 부모로부터 배웠던 방식이 또 자칫 이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제가 그 가족치료 모델이라는 게 한 많은 1,500가정이라는 그 가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을 개발하기까지는 1, 20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월만 오래된다고 해서 모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사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또 연구 방법론이랑 과학적인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학구적인. 요거가 다 합쳐져야만 이게 모델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제가 한국 가족 치료 모델이 아시아 모델로서 처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탑전으로 인 패밀리 프로세스에 이제 실린 거죠. 이제 아마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지금 아마 볼 거라고 그 제이르버라고 우리 분야에서 최고의 가족치료 전문가가 있거든요. 권위자. 네. 그분이 너의 이 모델이 지금 아마 많이 읽혀질 거다라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요거는 약간 번외적인 질문이긴 한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네. 온 가족한테 이제 피해를 받아서 예. 보호 시설이나 아니면 보호 그 있다가 다시 이제 20대가 넘으면 다시 거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자립기금도 주고 하는데 다시 원가적으로 회복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독립해서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원가적으로 가는 아이들 봤을 때는 또 다시 또
당연하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만일에 지금 이 모델도 있긴 하긴 하지만 이 원가족 때 피해를 받아서 그동안 따로 지냈던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야 될 그 20대가 넘으면 했을 때 그들한테 만일에 조언을 해주시겠다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제이 헤일이라는 우리 분야의 전략적 가족 치료의 창시자인 제이 헤일이라는 분이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담에서 조언과 충고를 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충고와 조언이 만약에 먹혔다면 이런 학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 말씀은 드릴 수도 있는데 이건 말의 끝이지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내가 변했다 하지만 집에서 가면은 내가 아무리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가족을 뭐 저 용서했다고 하지만 네. 그 상대편 엄마 아빠 형제들이 똑같은 방식 썼을 때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빡치는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암만 노력을 해도
그렇죠.
다시 그 반응에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변해줘야
다시
되는
또
거죠.
이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대편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나도 화를 내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화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설사 외도를 했더라도 100% 외도한 사람만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외도를 당한 배우자들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면 자기 친정 아버지 외도하고 시아버지 외도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외도한 남편을 변화시키는 친정 엄마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딸이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엄마가 외도를 했는데 또 아들이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참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될 문제가
당연하죠.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내가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게 상담을 받거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온전하게 그 풀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쩌면 그것이 나는 참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내 자식이나 내 주변한테 영향을 또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되게 우리는 이제 관념성으로 알고 있는 것은 되게 안전하고 보호받고 지지해주고 하고 있지만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가족한테 받은 그 상처나 아픔을 거기서 풀어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고 또 좀 어르신들을 하는 얘기들 보면 제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뭐 얘 원래 고아여서 그래 라고 또 가정의 탓을 또 해버리니까 참 이게 참 가정이라는 것이 참 양가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쪽을 더 많이 보냐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나 청취자분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아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정신과 다녀서 우울증, 조울증, 뭐 틱장애, ADHD 약을 드시는 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이라는 거는 이 호르몬 조절해 주는 거고 이 가족치료 학문이라는 게 다 정신과 의사들이 나온 겁니다.
네네네.
약에 치중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인데 한국인 부인이 결혼식장에서 공황장애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촉발 요인이 뭔가 봤더니 국제 결혼을 엄마 아빠는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아빠가 감옥에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뇌물을 받고 회사에서 감옥에 갔고 또 아빠가 외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촉발 요인이 그 전에 그리고 엄마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십몇 억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촉발 요인이 계속 됐고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케이스를 보니까 이분은 공황장애라고 해서 하루에 약을 네 번을 먹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요 케이스도 보면 부인이 지금 자기 아빠의 다혈질적인 아빠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또 학벌을 봐야 됩니다. 학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엄마는 스카이대학을 나왔고 아빠는 거기보다 훨씬 못한 대학을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친정에서 과도한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 질렸어요. 그래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초등학교 동창인 학벌이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남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또 딸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냐. 그러면 부인이 자기 엄마 아빠 사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국 결혼하고 이제 처가 와서 사는 거예요. 사이가. 미국 사이가. 그런데 미국 사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인 장모 이 와이프 사이를 봤더니 자기 가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 가정하고 자기 원가족하고 원가족이라는 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가족이 원가족입니다.
네네네.
뭐가 똑같냐? 자기 엄마 아빠도 저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위에 누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차분해요. 이성적이고. 그러나 냉정하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부인에게 있어서 자기 엄마가 냉정해요. 아무래도 인텔리전트, 인텔리층들은 냉정합니다. 이성적이고. 그런데 그 엄마가 딸한테도 누굴 보냐. 다혈질적인 남편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돈을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별로 없었어요. 그 자기 아빠 나온 대학 정도에 나왔고 이 동생 남동생은 아들은 자기 엄마 같은 스카이대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벌 차이 내가지고 딸이 타겟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미국인 남편 또한 자기 와이프한테도 누굴 보냐. 다혈질적인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다음에 자기 누나가 다혈질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엄마 미국인 엄마와 그 누나가 같은 라인에 쓴다는 거죠. 강이죠. 그런데 이 강이 누구냐? 이 부인이에요. 부인이고 또 하나는 부인의 다혈질적인 게 또 장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순하고 어떻게 보면 회피적이죠. 그런 게 누구냐? 그러면서 차가운 게 누구냐? 시아버지요. 미국인 남편. 그다음에 자기 엄마와 자기 남동생이 있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두 개의 라인이 생깁니다. 이 두 개의 라인에서 차이가 올 때 충돌하는 표현 방식이 그 엄마 아빠가 썼던 충돌하는 방식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명확히 예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한국 사례들 보면 거의 남편과 시어머니와 밀착 관계, 고부간의 갈등에서 남편이 부인 편을 들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치료라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약의 한계도 느꼈고 인간관계에서는 상호작용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제 더 그 약의 의존보다는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박태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가족치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4일간의 인도 방문이 큰 성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농업 생산과 관광 지출 개선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서 예상보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밤비노 예수 소아병원의 어린이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위한 위로와 조언을 담은 그림을 정성스레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황님, 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우제니오가 살뜰히 적었습니다. 알렉스는 장난기 섞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교황님, 플레이스테이션을 선물로 받으시면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밤비노 예수 소아병원의 어린 환우들이 지난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입원 생활을 잘 보내는 방법을 담은 다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바라볼 수 있는 밤비노 예수 소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귀여운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황님,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이 멋진 풍경을 보세요. 교황님의 집도 보인답니다. 줄리안 웃는 얼굴의 태양과 성 베드로 대성전이 창밖으로 보이는 그림을 정성껏 그린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은 조언뿐만 아니라 교황의 쾌유를 빚는 따스한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니코는 교황님을 위한 저의 작은 기도라는 글과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알렉산드로와 그의 엄마 올가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교황님, 조금이라도 이번 생활이 편안하시길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클라우디아는 교황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와 교황님이 함께해요. 줄리아와 에우제니오 외 6명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병원에 계신 교황님을 생각하면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아파하는 교황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담아 말씀드려요. 힘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저희 모두 기도할게요. 라고 교황에게 동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도 방문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국방군 757 항공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돌아오며 4일간의 인도 방문을 큰 성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럭슨 총리는 제한된 직무 축소는 국방의 운영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 구조조정이 불충분한 투자 때문이라는 어떤 주장도 거부했으며 지난 예산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입했고 다음 예산에서도 다시 한번 국방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GDP의 약 1%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립정부는 몇 주 내 발표될 예정인 국방능력계획에서 상당한 예산 증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협회는 목요일 국방군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하며 약 370개의 민간 직무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군 대변인은 전체 인원수는 이미 공석인 직위와 새로 창설되는 직위를 고려하면 약 80명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국방대변인 페니 헤나렌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게 직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청은 인도를 주요 관광시장으로 삼기 위해 관광객 수를 늘리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는 인도에서 겨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인도의 9개 주요 여행사와 공동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뭄바이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인도와 뉴질랜드는 더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며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록슨 총리는 인도와의 관계를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양국 간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와 인도의 항공 연결성도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특히 직항 노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직항 노선은 최소 3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항공사 간 협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9일 뉴질랜드의 에어 뉴질랜드와 인도의 에어 인디아는 코드쉐어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항공 연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이 시드니, 멜버른 또는 싱가포르에서 에어 뉴질랜드의 항공편을 타고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직항 노선의 실현은 새로운 항공기 도입과 규제 승인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인도와 뉴질랜드 간의 항공편 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는 농업 생산과 관광 지출의 개선에 힘입어 경제 침체에서 예상보다 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광범위한 척도인 국내 총 생산은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0.7% 증가해 1년 전보다 1.1%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역성장 이후 분기별 성장률은 0.3%, 연간 성장률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카트리나 뉴베리 대변인은 외국인 방문객의 지출 증가로 숙박, 레스토랑, 바, 운송, 차량 고용 등 관광 관련 산업 활동이 증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은 사람들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휴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률의 확인을 환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과 윈스턴 피터스가 해외에 있는 동안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시모어는 소폭의 성장을 여름의 맑은 끝이라고 부르며 추가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시모어는 이 회복세가 강력하고 지속되려면 정부는 계속해서 자체 지출을 억제해 다른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축하할 일이 아니며 뉴질랜드 국민은 여전히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건설업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정부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취소함으로써 전체 경제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0.7% 성장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설계한 경기 침체의 끝을 알리는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가 올해까지 예상되는 공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인포메트릭스의 수석 예측가인 가레스 키어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는 점으로 지금까지의 금리 인하는 아직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앙은행이 계속 인하함으로써 경제를 과도하게 자극할 위험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키이뱅크의 경제학자 세브리나 델가도 역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기준금리 추세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은행이 전략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GDP에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더 높은 빈도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픽의 수석 경제학자 켈리 에콜드는 이번 수치에서 나타난 예상 이상의 증가가 실제며 이는 중앙은행이 이전보다 경제 내 여유 생산 능력이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4월에 예고된 0.25% 인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 3%, 세 번째 0.25% 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로직은 최근 발표한 주택 차트 팩에서 뉴질랜드 주택 시장 가치가 1조 6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까지 3개월 동안 주택 가치는 0.3%, 2월 한 달 동안은 0.1% 상승했습니다. 3월까지 12개월 동안 82,757채가 거래됐고 2월에는 31,838채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콜로직의 수석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2월이 모기지 시장에서 금리 전쟁이 일어난 달이었다고 설명하며 특히 2년 및 3년 고정금리가 매력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웨스트팩은 3년 고정금리를 4.99%로 제공한 뒤 철회했지만 현재 주요 은행들은 2년 고정금리를 4.99%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사람들이 단기 고정이나 변동금리에서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5% 이하의 금리로 장기 고정을 하는 것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주택 판매와 모기지 갱신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71%의 기존 모기지가 곧 갱신 예정입니다. 금리는 급격히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택가격은 올해 중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권력 변화는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주요 채용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공고의 광고 급여 상승률이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3개월 동안 시크의 광고 급여 지수는 0.7% 상승으로 거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월까지 12개월 동안 연간 성장률인 2.6%와 비교하면 2년 전 최고치인 5.1%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크의 담당 매니저인 Rob Clark은 과학 및 테크놀로지 일자리가 전년 대비 7%, 분기별로는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일자리의 광고 연봉 증가율은 지난 한 해 동안 6.3%였으나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0.9%로 떨어졌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광고 연봉 상승률은 5.2%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0.4%로 하락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연간 광고 연봉 성장률이 4.3%였으나 분기에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시크에 따르면 일부 대형 산업의 광고 급여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과학 및 테크놀로지와 같은 일부 소규모 산업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광고 급여는 오클랜드는 전분기 대비 0.9%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캔터베리와 나머지 북섬의 광고 급여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나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려는 일부 고객들은 요금이 두 번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 커머스 커미션 상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업계의 전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질랜드인의 30%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커미셔너 트리스탄 길버스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와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협약 부족이 현재 전환 과정에서의 핵심 문제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중 청구, 예상치 못한 요금 및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이란 소비자가 경쟁 상품과 공급업체 간의 변경 장벽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보고 변경을 원할 경우 새로운 공급업체와 협력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ACC 임원들 사이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직의 직장 문화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ACC 이사회 의장인 트레이시 배튼 박사는 스터프의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는 ACC의 직장 문화, 직원 경험, 부적절한 행동을 처리하기 위한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 검토는 그린당이 ACC 장관인 스콧 심슨 에게 보낸 편지에 세 명의 여성 직원들이 임원진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는 이들에게 제기한 불만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조직은 그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CC 최고 경영자 매건 메인은 모든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 독립적인 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당은 이러한 우려가 해결되는 데 지연이 있었음을 비판하며 불만 사항이 즉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란은 또한 ACC 부대표 존 버넷에 대한 불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과 이해상충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가 연관된 MBI 헬스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부여한 것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베넷은 직무에서 물러났으며 그의 행동과 다른 ACC 부대표인 레타나 블레어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서관들은 시설 내에서 위협과 괴롭힘이 점점 더 흔해짐에 따라 안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도서관 NZ과 도서관 및 정보협회 공개 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오클랜드 테아터2 도서관에서 열린 레인보우 커뮤니티 행사에 대한 폭력적인 시위와 관련해 7명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 그룹은 데스티니 교회와 관련이 있으며 2월 15일 테아터2 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행사 방해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엔젯의 전무이사인 버니 호크는 이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쉬버튼의 새 도서관에서는 개관 8개월 만에 16명이 출입 금지됐고 왕관의 시청은 이번 달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더 흔해지고 있으며 도서관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크 이사는 뉴질랜드에는 3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이사는 또한 도서관 직원들은 방해 행동을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1에서 2.7%로 낮췄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2.8%로 올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이미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성장률 둔화로 인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은 유지했으나 정책 불확실성이 커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며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최신 스마트폰 자체 개발 운영 체계인 하모니5를 탑재해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미국의 제재 이후 독자적인 OS 개발에 나서 지난해 하모니 넥스트를 공개했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까지 독립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를 탑재한 데 이어 OS까지 독립하면서 기술 자립을 가속하는 모습입니다. 하모니 OS는 위챗, 틱톡 등 중국 주요 앱을 지원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적습니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iOS를 제치고 점유율 2위에 올랐지만 1위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사용 가능한 앱 수도 안드로이드나 iOS의 1% 수준에 불과하긴 합니다. 전 세계 앱 지원이 제한적인 만큼 완전한 독립 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모니 OS 도입을 확대하며 소프트웨어 독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30일간의 부분 휴전을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한 휴전 조치에 동의했으며 실무 협상팀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휴전이 흑해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완전한 평화로 가는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내용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엄 미사일 등 추가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내 가용 시스템을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보 공유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두 참여하는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보 공유가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금속산업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수입 물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부터 국가별 할당량 내에서 철강을 저율 또는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열연과 합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유럽연합 철강 수입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세이프가드는 2025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은 수입 제한을 지속하며 올해 3분기 새로운 무역 보호 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관세를 피해 제3국 철강이 유럽연합으로 몰릴 우려도 있어 추가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주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One News,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4원 1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60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7원 4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나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조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무료 취업 지원 작카페 안내입니다. 취업하는 데 필요한 CV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구직 신청서, 전화를 사용해 구직 지원하기, 비즈니스 계획 등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글렌이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프리 디지털 클래스 안내입니다. 브라운스베이에 있는 이스트 코스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및 앱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입문 디지털 수업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업으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머니톡 안내입니다. 뉴스워버 버제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2시간 워크숍에 참여해 예산 책정의 기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생활비 우선순위, 예산 수립 방법, 부채, 목표 설정, 키위세이버, 저축입니다. 버킷헤드 라이브러리엔 시빅센터에서 매월 1주차 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무료 여성들의 아침 요가 안내입니다. 여성 요가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웰빙을 키우는 편안한 동작을 경험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 요가 매트를 지참해 주시고 선택사항으로 원할 경우 휴식을 위한 담요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엔제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